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생각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디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치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인디언 학생들이요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시험 치는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인디언 아이들이 말하기를 집안 어른들 동네 어른들이 말하기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니까 서로 아이들이 이제 의논을 해서 한다고. 각자 자기 능력대로 시험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님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디언들의 사고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사실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는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러는데 한자 말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신 나눌 배짜거든요. 하늘이 나누어서 짝지어 주신 짝이다 뭐 이런 의미지만 원래 히브리 말의 배필이라는 말은 마주 보고 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마주 보며 서 있는. 그런데 왜 마주 보며 서 있느냐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서로 맞설려고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서로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으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온전케 해야 되는데 이게 타락한 이후에는요 이게 관계가 뒤틀린 거예요. 본래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인데요 이게 다투며 경쟁하는 관계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노동을 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고 노동이 수고로운 일이 된 거예요. 이거는 타락한 이후에 죄가 사람의 삶을 파고들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사람의 그 모습이 많이 깨어지고 변질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를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기에 들리라.
혹시 이런 부부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표준 세 번역은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번역이 훨씬 생생하죠. 공동 번역이 조금 이렇게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읽으면 약간 좀 예쁘기도 해요. 시편이나 전도서 이런 거는 공동 번역을 읽으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를 잘 도와주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보완해서 온전케 하는 건데요. 이게 서로를 주무르려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서로 도와야 되고 마땅히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고 지탱해줘야 되고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변질이 돼가지고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서로 힘겨루기를 하거나 다투며 경쟁할 때 그것은 이게 죄의 결과구나 이게 타락한 흔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4절을 보시면 전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거를요 표준 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시기라는 말은 본래 이게 열정, 뭐 아주 뜨거운 마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그거를 서로에 대한 시기로 번역하고 이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거 경쟁심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번역을 자꾸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른 번역을 읽으면 좀 의미가 더 분명하게 살아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뭐 더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더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쓰면 그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취가 더 나타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물어뜯는 것,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물어뜯는 것은 오히려 자기 몸을 축내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다 움켜쥐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느니 오히려 한 손에 쥐고 사는 것이 더 낫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남을 물어뜯느니 오히려 자기 몸을 물어뜯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옳고 그런 것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선과 악을 뒤집어엎어가지고 빛과 어둠을 뒤집어엎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거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경쟁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피치 못할 것이다. 내지는 경쟁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시대는 무한 경쟁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쟁이 갖는 여러 가지 폐해를 알면서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상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요 제가 기억할 때 그 김영삼 대통령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이 세계와 시대에 발맞춰서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경쟁력 뭐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사실 이게 경쟁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됐어요. 경쟁이 없었던 시대가 언제였겠습니까? 경쟁이 없었던 시절은 없어요. 그런데 경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지만 그거를 정당화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바람 피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 언제였겠어요?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바람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이 언제나 있지만 그거 죄가 아니고 그거 개인의 자유에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동성애가 없었던 문화가 없고요, 동성애가 없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개인의 자유에 속한 거고 그거 인간의 권리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경쟁 없이 살던 시절이 없지만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거는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너무 보편화되고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카툰, 신문 카툰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신문 카툰, 이거는 2007년에 신문에, 어느 신문에 실린 건데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 당선된 그 다음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하튼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저 카툰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마음 아파했느냐 하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기독교계가 아주 조직적으로 운동을 벌였거든요. 조직적으로. 물론 이 자리에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저도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교회가 우리 시대에 저지른 죄가 많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난 한 2, 30년 어간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하여튼 교회가 저지른 죄가 꽤 많아요. 이게 하여튼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저지른 죄가 정말 많은 거죠. 그런데 정말 저거는 마음 아픈 일이에요. 뭐든지 경쟁해서 이기면 되고 뭐든지 목표를 달성하기면 하면 된다고 하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을 어떤 불신자가 저거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 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기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법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미국 여인인데요, 남태평양에 있는 막 흩어진 섬에서 원주민들의 삶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강연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인류 문명의 최초의 사인, 최초의 증거가 뭐냐? 인간의 문명이다, 그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가 뭐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문명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불을 사용하는 거다, 아니면 뭐 낚싯바늘, 아니면 기타 등등 뭐 인간의 도구 뭐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가렛 미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인간 문명의 최초의 증거는 부러졌다가 나은 대퇴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퇴골이 뭐냐 하면 이게 엉덩이에서 무릎으로 내려가는 이 허벅지 뼈를 대퇴골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뼈가 많은데요, 제일 굵은 뼈가 이 허벅지 대퇴골 뼈래요. 이거는 부러지면 붓는데 최소한 6주 이상이 걸린대요. 그런데 어느 유적지에서 이게 부러졌다가 나온 대퇴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렛 미드가 말하기를, 부러졌다가 나온 대퇴골이 인간 문명의 첫 번째 증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다리가 부러지면 6주 동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 부러지면 우선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이게 뭘 잡아먹고 뭐 따먹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 이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 닥쳐도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면.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짐승은 반드시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힌대요. 그러니까 부러졌던 대퇴골이 붙었다. 이거는 누군가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6주 동안 먹을 것 갖다 주고 이걸 움직이지 않도록 잘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6주 동안 남이 갖다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다리 움직이지 않고 잘 기다려서 이게 다리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졌다가 나온 대퇴골이 인간 문명의 첫 번째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폴 브랜드라는 분하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폴 브랜드는 인도에서 오래 선교사 생활했던 분이고 여튼 그런데 여튼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다리가 부러졌다가 나왔다. 이건 동물이 아니고 서로 물고 뜯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돌봐준 그것이 인간 문명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과 다툼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잘 이렇게 섬겨주는 그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도 서로를 도와주는 법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되려면 서로를 잘 도와야만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자라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 손치더라도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버려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해요. 어떤 영적인 체험 그것이 우리를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거는요, 서로를 돕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 좀 챙겨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돌봐주면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는 절대로 혼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래서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서로 돕는 법, 섬기는 법, 사랑하는 법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락한 자본주의 문화, 타락한 자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쟁 혹은 조직의 경쟁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경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이 지나치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항상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도요, 병이 들어요. 병이 든다고요. 경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잔인해져요. 항상 1등만 하면요,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하게 사느냐, 아닌 경우 엄청 많아요. 아닌 경우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서로를 잘 품어낼 수 있는,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 그런 관계를 갖추어 가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점점 포악하고 우리 시대가 점점 잔인해지는 이유는 경쟁하는 문화가 너무 일반화돼가지고 그 안에서 승패가 너무 분명하게 갈라지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역량을 잘 배우지는 못한 채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과 갈등이요. 이게 구조적으로 악화되면 이게 사회적 학대가 또 일어나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는 개인들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고 사회 안에서 구조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정말 많이 나와요.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들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모든 성경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델과 같아서 출애굽기의 메아리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하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이야기예요. 학대하는 세력이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학대받는 사람을 풀어 해방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만 하더라도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학대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원통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하고 원통한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사실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아벨의 신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영혼,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학대받는 사람의 편에 서 계신 분이다고 하는 말씀도요. 성경에 정말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겠다. 얼마나 이게 24절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22장 22절로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것은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는 성문에서 다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성문에서 조사하고 성문에서 판결하고 그러니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것은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고한 사람을 압제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학대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재판이 다 정의롭지는 않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전도서에서 묵상한 것처럼 어제 전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어제 읽었던 본문에 전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할 때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서 정말 원통한 사람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모든 재판이 그러냐?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그 한을 누가 풀어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의 한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상할 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하나님만 바라봐, 너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자칫하면 신앙을 아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앙은 그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꾹꾹 참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당하는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에게는요, 위로자가 필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악한 세력에 대항하고 그 악한 세력을 막아설 줄 아는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학대당하는 사람 편에 서서 학대하는 그 악한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사람을 일러서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사무엘 하 읽었을 때 바세바와 더불어 지은 죄를 감추려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사실 그거 학대거든요. 이 권력에 의한 학대죠. 그래 우리아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나단이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심히 많은 큰 부자. 그런데 그 옆에 정말 작은 암양새끼 하나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 그런데 이 부자네 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는 애끼고 자기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새끼, 딸처럼 키우는 암양새끼 잡아와서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다윗 앞에 서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죄를 폭로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는 연약한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학대하는 그 악한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고 막아서는, 성경이요, 애굽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애굽은요, 고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힘과 능력을 갖춘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어요. 애굽을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물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악어 같은 괴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7절 보시면, 이사야 30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라는 말은 괴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물속에 가만히 숨어 있어가지고 이게 괴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이 괴물은 언제 뛰쳐나올지 모르는 그런 괴물. 그래서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을 좋아하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이요, 괴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니엘서 묵상했을 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거대한 제국들을 하나님이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 그거 괴물이다 짐승. 그래가지고 막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큰 소리치고 온 세상을 짓밟고 있는데 저거 짐승이야 짐승. 절대로 무서워할 것 아니고 저거 괴물이야 괴물. 저거 절대로 괴물 앞에 주눅들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력을 짐승이라고. 그리고 그 짐승을 정체를 폭로하시고 그 짐승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약한 이를 학대하는 세력을 고발하고 맞서는 거죠. 세상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눈 뜨고 그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보느니 오히려 세상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뭐 이렇게까지 단식해요.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지 오랜 사람이 있고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낫고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두 눈 뜨고 이 고통이 많고 이 학대당하는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탄식할 만큼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경쟁 혹은 이런 학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사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공공연히 저질러지는 죄악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죄악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를테면 경쟁, 우리 시대의 경쟁 부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 학대, 사실 공공연히 학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학대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노예제도나 흑백 인종차별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당연히 죄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흑백 인종차별은 당연하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흑백 인종차별이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는 날이 주일 11시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확실히 갈라져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의 후손은 백인이고 야벳의 후손은 황인이고 함의 후손은 흑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교회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흑백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은 사람의 피부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흑인 보기가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요 사실 흑인 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 피부색 다른 사람은 아주 흔했어요. 흔했어.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에서 노아의 세 아들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흑인은 당연히 차별을 받아야 되고 흑인은 당연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가르친 것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 교회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했던 그런 죄악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노예 제도가 공공연히 시행이 되면서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학대할 때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예제도 그거 성경에 있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 시대에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있는 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들이요, 이게 차별, 어떤 자기 능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런 차별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요, 이런 경쟁 혹은 이런 압제, 이런 학대, 이게요, 너무 교묘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아, 이게 경쟁이다, 혹은 이게 차별이다, 이게 학대다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교묘하거든요. 너무 교묘.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절.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 서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전도서를 읽으면요, 살펴보았다, 내가 생각했다, 내가 보니, 내가 본즉, 이런 이야기 많아요. 전도서 기자가요,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두 눈을 확실히 뜨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전도서 전체가요, 일종의 반성과 같아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깊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 생각하고 살피지 않으면, 분별력 없이 그냥 대충 살면 이게요, 우리가 죄악의 종노릇하기가 딱인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 풍조 따라 살면 결국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생각이 뭐 생각대로 혹은 그냥 세상 풍조대로 따라 살다가 보면 결국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분별력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촘스키, 노엄 촘스키, 촘스키는 아니고 몇몇 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좀 얇은 책인데, 노엄 촘스키는 원래 언어학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일종의 그 미국 사회를 좀 비판하고 어떤 여튼 좀 더 정의로운 세계로 만들려고 이분이 쓴 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책 위에 부제가 뭐냐 하면 세상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통찰이라고 하는 부제가, 그런데요, 너무 조그만하게 위에 붙어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 혼자 쓴 게 아니고 몇몇 사람이 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일종의 짐승,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거대한 세력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거대한 세력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을 나름 폭로해 보려고. 그리고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무슨 뭐 푸틴이나 아니면 우리 뭐 윤석열 때 이런 사람 아니고, 이 책에서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 권력이라고, 경제 권력. 그 경제 권력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런 거를 쭉 그 세상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뭐 이런 과정을 또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여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조작된 여론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온 나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먹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무슨 이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먹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 저거 한번 먹으러 가보자, 저거 먹으러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최근에 좀 재미있게 본 책 중에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딱 갔다 왔는데 내비게이션에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를 평가하라고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이게 엄지척이요, 우리 문화에서는 좋은 건데요,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욕이에요. 아무 데서나 가서 엄지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내비에 보면 그렇게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 친구가, 제가 이놈이 하면요 만 원씩 내야 돼요. 요즘 설교 시간에 열받아가지고 이놈 이렇게 하면, 놈자 쓰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만 원씩 내라고, 제가 1부 때도 만 원 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야 돼요. 아 정말 설교 시간에 좋은 말 쓰라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주물 뭡니까 아까 이게 주물으려고 제가 이게 불쌍하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요, 내가 어디를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핸드폰이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제 내가 검색한 물건을 오늘 광고가 막 날아와요. 누군가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군가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유도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난 자유롭게 광고 보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사고, 내가 자유롭게 먹으러 다니고, 내가 자유롭게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너무 두꺼워요. 한 80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돼요.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너무 장황해요. 너무 장황해서 읽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 문화 속에서 그냥 즐겁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 시대가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있고, 우리 시대에 누군가, 어떤 세력이 우리를 착취하고, 착취당하면서도 자기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주는 책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실제로는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기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게 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 고발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살펴야 돼요. 그래서 노예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면 점점 잔인해져가고, 그러면서 남이 남을 학대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 한을 풀어내지 못해서 병을 얻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정체를 폭로하고 세상이 짐승이라 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마주서서 싸울 줄 아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삶을 잘 돌아보면서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불의를 대항하고 세상의 위로자, 세상의 해방자, 세상의 구원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